사무엘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어찌 보면 이 중간부터 본문을 읽으면 이게 갑자기 무슨 내용인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전쟁을 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이 순차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지가 나오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이었던 이 길르앗야베스를 향해서 침공을 해오고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을 보고 길르앗야베스가 벌벌벌 떨죠. 그래서 가서 언약을 맺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 애걸복걸 하다가 안 되니까 일주일만 좀 말미를 주면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지로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전령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사울이 살던 기브아 지역에 왔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다 대성통곡하고 이제 우리가 더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다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참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전령들을 다시 이스라엘 각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전쟁을 하게끔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사울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30만 명, 유다 사람들 3만 명이 사울에게 모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이 이제 뒤어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는지 11절은 실제로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가 보였던 반응이 나오고요. 10절에서는 야베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제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전령들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보냈던 전령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전해달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전령들이 와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다 같이 슬퍼했거든요. 우리도 다 망했다 이럴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참 묘하게도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었는데 내일 이맘때쯤, 내일 더울 때까지 우리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보였던 반응인데 참 독특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죠.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반응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고민해 볼게, 방법을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이걸 미적미적 뒤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더울 때까지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이 대답을 이스라엘 무리가 했다는 점입니다. 가령 확신에 차 있던 사울이 내가 가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가 이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중심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는 처음에 소식을 듣고 나서 대성통곡하고 슬퍼하던 사람들입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리가 이제 전쟁에 패배해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울만 대답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본문에는 사울이 대답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내용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무리가 했던 태도를 보면,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방금 전까지 보였던 모습과 지금 보이는 모습은 천지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 대성통곡하던 사람들, 그리고 길라자비스를 구원하러 갈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또 실제로 그럴 능력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만 할 것 같은 그런 용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자, 그래서 전령들을 길랏 야빗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길랏 야빗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전령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절 끝에 보면 길랏 야빗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구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기뻐합니다. 길랏 야빗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길랏 야빗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것도 보면 예전과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길랏 야빗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처음 대성통곡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전쟁은 길랏 야베스에서 벌어진 것이니까 우리 이제 망했구나, 우리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러고서는 대성통곡했는데 지금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이제 암몬 사람 낫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의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너의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네 마음대로 해라.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하고 우리를 끌어가고 싶으면 우리를 끌어가고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게 전쟁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전과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 암몬 사람 나아스가 찾아왔을 때에 제발 살려만 달라. 그러고서는 막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좀 맺자.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우리가 너의 노예가 될 테니까 좀 살려만 달라.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그 본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살아남겠다고 막 발버둥을 쳤었으니까. 근데 그 모습과 생각해보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확신이 있는 그리고 담대한 그리고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랏 야베스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회신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회신의 뒤에 전제로 깔려 있었던 사울의 존재 이거를 전폭적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마음이 180도 막 평안해지고 기뻐하고 이제는 살 길이 생겼다고 막 펄펄 뛰고 이럴까요?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옆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도 이제 망했다고 같이 대성통곡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정말 진짜로 도와주러 올까?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말만 도와준다고 하고서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저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을 때 과연 암몬 사람 나아스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무기는 얼마나 되는지 전쟁했던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만약에 도와주러 와서 전쟁했다가 패배해버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대비책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길랏 야빗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탁 접어두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기뻐하고 담대하게 그냥 이 암몬 사람을 찾아가서 암몬 족속에게 전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린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사울에게 베풀어 주셔서 사울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울의 명령, 사울의 부름에 응답하게끔 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길랏 야빗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까지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동족들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참 이게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화받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에게 변화받은 마음을 주셨어요. 메시아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자에게 그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변화받은 마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은혜받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를 갖고 있던 당사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도 변화받은 마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변화받은 마음 주시고,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에게도 은혜를 받은 변화받은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 전쟁 준비하는 과정만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제일 첫 출발점은 사울이 메시아로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좀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이 일이 전개가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이 메시아가 됐으니까,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이 슈퍼맨처럼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울이 나와가지고서는 모든 남은 사람을 다 그냥 한 큐에 막 다 쓸어버리고, 서사기에 나왔던 갑자기 누굽니까? 사자 턱뼈를 가지고서 막 블레셋 사람들 3,000명씩 죽이고 했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사울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했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잠자고 있었던, 불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끔 사울이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사울이 지금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은 사울과 나하스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족 속이 전쟁을 합니다. 이게 참 전쟁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직분자는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싹 다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삼손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해주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메시아가 감당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점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들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모든 걸 다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보면 다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일을 감당을 합니다. 원래는 11절 전쟁을 실제로 하는 모습도 오늘 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11절은 내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결국 이 문제가 확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식민지로 전락하고 노예로 끌려갈, 이스라엘 전체가 대성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어져 갔는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메시아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문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부름받았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받은 마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깨어나고 각성하고 변화하고 그래서 사울을 앞장세워서 다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그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길르앗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대성통곡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조금만 살펴보면 아 내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믿음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직분을 받았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은혜 받은 마음을 갖게 되었건 어찌 되었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변화받은 마음 또 은혜 받은 마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변함없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살아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라 우리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다 내 마음에 가득 차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알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도 다 변화받아 담대한 마음 두려움이 없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문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소망을 갖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양이건 저 모양이건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건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담대하게 문제와 맞부딪히는 우리들 되게 알려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